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5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적인 휴전과 모든 인질들의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안보리가 양측 간 즉각적인 교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과 일본, 알제리 등 안보리 10개 선출직 이사국들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은 이날 14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상임 이사국인 미국은 기권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성명에서 결의안에 하마스에 대한 비난이 포함되지 않아 미국은 기권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확대 강화할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스라엘의 구호물자 반입과 관련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육군 라디오는 이날 안보리 회의 시작 직전 방송에서 미국이 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번 주로 예정된 이스라엘 대표단의 워싱턴 방문을 취소할 것이라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타이완의 샤오메이친 부총통 당선인이 유럽연합 EU의회 부의장과 회동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24일 보도자료에서 샤오 당선인이 유럽의회 의원 내 초당파 그룹의 초청으로 유럽의회를 방문했다며 로베르타 메솔라 의장을 대신해 오트마 카라스 제1부의장이 샤오 당선인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샤오 당선인은 라인하르트 비티코퍼 유럽의회 대중관계대표단장, 미하일 갈러 유럽의회 타이완 우호그룹 회장 의장 등과도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또 타이완과 EU의 관계는 최근 몇 년간 상당한 진전을 보여왔다며 타이완 중국 관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공감대가 지난해 6월 EU 정상회의 결론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EU 이사회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면서도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타이완 해협 내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뷰티코퍼 단장이 이끄는 범유럽 녹색당 대표단은 25일 타이완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을 면담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독일 DPA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서태평양 국가 파푸아 뉴기니에서 발생한 규모 6.9의 지진으로 최소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24일 오전 6시 22분 파푸아 뉴기니 북부 이스트 세픽주 암분티 마을 인근 약 35km 깊이에서 일어났으며 사망자 외에 주택 천여채가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앨런 버드 이스트 세픽 주지사는 전했습니다. 세픽각 유역에 자리 잡은 수십 개 마을은 지진이 발생한 24일 새벽 앞서 일어난 큰 홍수에 대처하고 있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스트 세픽의 크리스토퍼 타마리 경찰청장은 구조대가 밀림으로 뒤덮인 외딴 지역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수색이 진행되면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는 인구 약 900만 명의 서태평양 섬나라로 서쪽으로 일본, 인도네시아, 동쪽으로는 미국 서부와 멕시코, 칠레 등과 함께 환태평양 화산대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 의향을 거듭 전해왔다고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25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 기시다 총리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 관계 개선에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라면서 우리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간섭하려 들고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알재간도 없는 납치 문제에 골몰한다면 수상의 구상이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의회 발언에서 납치 문제와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자신의 직접 감독하에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70년대에 자국민 최소 17명이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됐다며 2002년 양국 정상회담 이후 송환된 5명 외에 나머지 12명도 일본으로 송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뉴스 허모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최소 10차례 걸쳐 40여 발의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로부터 북일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탈북민들이 고문 방지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고 아침부터 낮 사이에 평양에서 황해도 그리고 강원도 장진순으로 비나 눈이 그치겠습니다.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6도에서 16도 사이입니다. 동해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최소 10차례 걸쳐 40여 발의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규탄한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 지원을 비난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오늘날 러시아와 이란, 북한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다고 밝혔습니다.
Since late December 2023, Russian forces have fired more than 40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procured from the DPRK.
우드 차석 대사는 22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2023년 12월 말부터 러시아군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에서 조달한 북한제 탄도미사일 40발 이상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공격이 최소 10차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드 차석 대사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며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군수품 조달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ince September 2023, Russia has procured more than 10,000 shipping containers, the equivalent of 260,000 metric tons.
2023년 9월 이후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 즉 26만 톤에 달하는 군수품 혹은 관련 물자를 조달했으며 이는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 위반이란 설명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 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 등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백악관은 두 나라가 거래한 컨테이너가 최소 만 개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날 한국과 일본 등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도 러시아와 북한이 무기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상진 유엔 주재 한국 차석 대사는 우리는 러시아가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함으로써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once again urge Russian Federation to uphold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by immediately stopping its military cooperation.
그러면서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군대를 철수함으로써 유엔 헌장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일본 대표부의 시노 미츠코 차석 대사는 러시아는 북한에서 조달한 무기를 사용했다며 이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Russia has used weapons procured from North Korea which are in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continue
이어 우리는 북한이 그 대가로 무엇을 얻는지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몰타의 프란체스카 가트 차석 대사는 우리가 규탄해야 할 무기 이전은 여러 건의 결의와 제재 체제에 대한 위반인 북한과 러시아 간의 거래라며 북러 무기 거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President, the arms transfers that we should condemn are those between the DPRK and the Russian Federation in violation of multiple countries.
이어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바로 이 안보리의 권위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는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해 북러 군사협력을 비난했습니다. 세르히 키슬리차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탄도미사일과 포탄을 포함한 상당한 양의 군수품을 북한으로부터 활발히 공급받는 러시아가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를 비난하는 것은 냉소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particularly cynical that Russia laments Western weapons while actively receiving significant supplies.
이어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군수품이 약 만 개의 컨테이너 분량에 달한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싸움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동맹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키슬리차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지원을 비난했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군사적, 재정적, 정치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군사적 패배를 향해 끝없이 나아가고 있다며 전장에서 우크라이나 정권의 상황은 비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방에서 이뤄지는 러시아군의 성공적인 진격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은 후퇴하고 있고 탈영도 크게 증가했다며 이는 많은 이들이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인식하고 다른 나라들의 지정학적 야망을 위해 기꺼이 죽길 원치 않게 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서방의 꼭두각시 주인은 끈질기게 행동한다며 그들은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고기 분쇄기에 던져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네벤자 대사는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로부터 북일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협상판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은 25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 최근에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일전에도 말했듯이 북일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가는 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라며 단순히 순회 회담에 나서려는 마음가짐만으로는 불신과 오해로 가득 찬 두 나라 관계를 풀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일본이 지금처럼 우리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간섭하려 들고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납치 문제에 의연 골몰한다면 기시다 총리의 구상이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북한을 한사코 적대시하며 주권적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우리의 적으로 간주돼 관역에 들어오게 돼 있지 결코 벗으로는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앞서 지난달 15일에도 담화를 내 정당 방위권에 관여하지 말고 납치 문제를 장애물로 놓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정상회담의 단서로 달았습니다. 김 부부장이 언급한 주권적 권리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로 금지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의미합니다. 불법무기 개발을 용인하고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북일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이번 담화에서 재차 확인한 겁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핵미사일 개발 문제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의제라고 지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비록 물밑에서 정상회담 관련된 접촉과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진전되기 어렵다는 것을 이번 김일성 부부장 담화가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일본 민영방송 TBS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2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김 부부장 담화 보도와 관련한 질의에 보도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서도 이전에 말했듯 일본과 북한 관계, 납치 문제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상회담이 중요하고 총리 직할 수준에서 북한에 대해 여러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이후 김 부부장의 담화를 인지하고 있다며 다양한 루트를 통해 쉬지 않고 작업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려는 북한 측 요구사항에 대해선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외교적 결례임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관련 물밑 접촉 내용을 연이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판을 만들기 위해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물밑 접촉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일본의 대화 의지를 시험하고 동시에 미한일 대북공조의 균열도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관계 개선의 의지, 그 다음에 새로운 아젠다 수립의 의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는 게 확실하고 이게 안 되더라도 어쨌든 일본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의사타진했다라는 그 자체만 알림으로써 사실 북한에게는 손해볼 건 없다. 이게 깔려 있는 것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김 부부장이 별 진전도 없는 사안을 놓고 직접 이딴 담화를 내고 있는 것은 북한도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달 전통적 형제국인 쿠바가 전격적으로 한국과 수교를 맺은 이후 광폭의 외교전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러시아와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착을 강화하고 있고 최근엔 노동당 대표단을 중국, 베트남, 미얀마에 파견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 부부장의 지난달 담화는 김 부부장 개인 자격의 담화였지만 이번 담화는 무게감 있는 공식 담화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신냉전 외교를 펼치면서도 미국, 일본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 쪽에서는 강경 전쟁관계를 전환하고 그 외에 외교관계에서는 지금 신냉전 외교에 기반한 광폭 외교를 하고 있고요. 일단 신냉전 외교를 지렛대로 중국, 러시아, 사회주의 형제국, 그다음에 반서방 연대를 강화하면서 특히 미국, 일본과도 관계를 열어놓고 있고 특히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이례적으로 좀 적극적인 모습이거든요.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을 만나 김 부부장 담화와 관련해 일본으로부터 외교 채널로 정보를 공유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북일 접촉을 포함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일 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소통의 세부적 내용까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북일 접촉에 대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일본이 한반도 문제 당사국인 한국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4일 인민군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5 탱크사단과 산하 제1탱크 장갑 보병연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부대에 대해 조국 해방전쟁, 즉 한국전쟁 시기 제일 먼저 서울에 돌입했고 수많은 전투들에서 혁혁한 무군을 세움으로써 군이 그리고 서울이라는 칭호를 새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군의 영웅성과 용감성의 상징 부대인 제105 탱크사단이 전군의 본보기답게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사단의 공격과 방어작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105 사단은 지난 13일 김 위원장이 현지 지도한 인민군 탱크병 대연합부대 간 대항훈련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영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코리아 스터디 그룹 의원들이 25일 한국 통일부 장관과 외교장관을 잇따라 만나 남북관계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 가능성에 대해 한미동맹을 통해 확고한 억제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며 자유로운 평화 통일의 달성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영킴 의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상황이라며 김정은은 평화로운 통일의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 미사일 도발 등 수위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 장관에게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묻기도 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도 이들 미국 의원들을 만나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군사에서 정치, 경제 분야로 확대되는 데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더욱 강화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22일 개최하려던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초 안보리는 22일 비확산 북한을 의제로 회의를 열고 오는 4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시간에 안보리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구체적인 이유와 추후 회의 개최 일정 등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해당 패널은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 나라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임무는 1718 위원회의 활동 지원으로 제재 조치 이행과 관련 정보를 유엔 회원국과 관련 유엔 기관, 기타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수집해 조사 분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년 두 차례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해마다 3월에 새 결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탈북민들이 고문방지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유엔과 비정부기구들에 의해서 탈북민들이 북송 시 당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문서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22일 중국 정부가 1951년 유엔난민협약, 1967년 의정서,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중국이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체류자이며 북한에서 고문이나 대규모 인권 침해가 이루어진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고문방지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한 회의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탈북민들은 북송 뒤 고문, 성폭력 및 젠더 기반의 폭력, 강제 노동, 처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러한 관행은 여러 해 동안 유엔기구와 비정부기구에 의해 광범위하게 문서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문, 자의적 구금, 즉결처형, 강제 낙태와 기타 형태의 성폭력을 당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탈북민들은 강제 송환되면 고문과 성폭력, 초법적 살인에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중국이 망명을 희망하는 탈북민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그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관은 앞서 지난 15일 20개 시민사회단체가 제네바의 유엔본부에서 개최한 유엔인권이사회 부대 행사에서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불법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북한 출신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주자며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선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Persons from DPRK who come to China illegally for economic reasons are illegal migrants, not refugees.
아울러 현재 북한에서 고문 또는 소위 대규모 인권 침해가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의 적용을 위한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외교관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18일 개최한 북한에 관한 상호 대화에서 중국은 북한 주민들의 중국 입국을 언급하는 이 살몬 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해 우려한다며 이 사람들, 즉 탈북민은 절대 난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은 중국의 법과 중국의 출입국 관리 질서를 위반했다며 우리는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공격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최근 열린 한반도 안보 관련 청문회는 미국과 한국 양국 현안과 관련해 의원들의 관심사가 종합적으로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미한일 공조, 그리고 중국 견제 문제가 부각됐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약 1년 만에 열린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 한반도 안보태세 점검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은 무엇보다 북러 군사협력 문제에 쏠렸습니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지원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I'm very concerned the advances in Kim's missile technology is the result of a strengthening alliance with Vladimir Putin.
로저스 위원장은 20일 열린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김정은의 미사일 기술 발전이 푸틴과 동맹 강화의 결과라는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이후 북한은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포탄과 로켓, 탄도미사일을 보냈고 러시아는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김정은의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고 김정은은 미사일 기술과 전술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실전 지식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는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러 협력 강화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는 적국들 간 유대 심화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제기됐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위원장 성명의 요점 중 하나를 정말 강조하고 싶다며 그것은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우리의 적들이 점점 더 연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ant to really emphasize sort of one of the points of the chairman's statement, and that is North Korea.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 이 시점에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서로 연결돼 있는지 인식하길 바란다며 억지력 강화를 위한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의회에서는 북러 군사 협력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입법 조치가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북한의 군수품 제공에 연루된 모든 개인과 기관 등을 제재하도록 하는 북러협력 제재법안은 지난해 12월 하원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청문회에서는 또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미한인 3국 공조가 심화하고 있는 데 대한 의원들의 높은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21일 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주한미군 태세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중요한 또 다른 요소라면서 나는 최근 한국, 일본, 미국 3국 관계에서 나타난 진전에 고무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Key to our success in competition with China, the posture of our forces in South Korea is another.
그러면서 이런 발전이 다른 역내 파트너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내에선 북한과 중국이라는 역내 공동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한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초당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상원과 하원에선 미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3국 공조 강화를 독려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각각 발의됐고 결의안은 현재 각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미한일 협력과 관련해 이번 청문회에선 3국 협력의 중대성에 대한 미국 대중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해 미국에서는 그다지 큰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다며 그러나 일본과 한국은 험난한 역사를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정치적, 군사적 차원 모두에서 점점 더 긴밀해진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n the US, I don't think it was seen as a big deal, but it is a big deal because Japan and South Korea have had
케인 의원은 그러면서 청문회에 출석한 폴 라케메러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공개 청문회인 만큼 이 자리에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해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역내 위협이 점증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Traditionally, there's been, sort of the Korean Peninsula was its own
공화당의 에릭 슈밋 상원 의원은 전통적으로 한반도는 한반도만의 문제, 남중국해는 남중국해만의 문제라는 인식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분명히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한국 등 영내 우방국가의 전략적 동맹과 이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중국에 대한 억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인식 변화에 대한 럭케메러 사령관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이에 럭케메러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영내 다른 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what starts locally goes regional and globally.
럭케메러 사령관은 지역적으로 시작된 건 영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초점은 한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고 유엔군 사령관으로서는 정전을 유지하는 것이며 고유한 자유권은 절대 사라지지 않으므로 우리는 미국 스스로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응에는 한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인도태평양 영내 다른 곳에서 누군가 사건이나 위기를 이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종류의 보복이나 긴장 격화에 늘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의 임무는 한반도에 고착되지 않으며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시 다양한 지역으로 유연하게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태세와 역량을 갖추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메르 사령관의 이번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는 주한미군 준비태세와 관련해 한반도 안팎에서 실시하는 양자, 삼자, 다자 훈련을 포함해 28,500명의 주한미군에 계속 투자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이번 청문회에선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특히 로저 위커 상원 공화당 간사는 북한의 대남 공격 가능성에 대한 럭케메러 사령관의 평가를 듣고 싶다면서 이어 열리는 비공개 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을 제기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는 매년 3월에서 4월쯤 예산안 작성에 앞서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안보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령관과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출석하는 청문회를 각각 개최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영국과 호주가 장관급 협의를 갖고 북한의 도발과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미국 호주와의 삼각동맹 오커스에 한국과 일본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회 요청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과 호주가 22일 외교 국방장관 2+2 대면 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영내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호주의 페니웡 외교장관과 리처드 말스 국방장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교장관과 그랜트 샵스 국방장관은 이날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회담 뒤 공동 성명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도발적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추구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탄도미사일 및 군수품의 대러 수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제재 지정과 모니터링 및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공유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또 이번 협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전략적 균형에 기여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한국, 일본 등 영내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20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2023-24 회기 인도태평양 전략 검토 보고서 관련 질의답변서에서 일본과 한국은 모두 영국의 중요한 국방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5월 체결된 영국-일본 히로시마 협정과 11월 체결된 영국-한국 다우닝가 협정에 명시된 것처럼 우리는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는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을 포함한 공동 훈련 및 계획을 강화할 것이며 한국과는 상호 운용성 강화와 공식적인 합동훈련 프로그램 마련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양자협력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의 2+2 외교 국방장관 회담과 국제 안보 문제에 대한 협의 채널 구축도 예정돼 있다면서 공동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국이 참여한 미국, 호주와의 삼각동맹, 오커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일본과 한국의 참여를 제안해야 한다는 하원 외교위의 요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커스는 인도태평양과 글로벌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수십 년 동안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협력 중 하나라면서 영국 정부는 언급된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한국은 앞서 지난해 11월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는 다우닝가 합의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당시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규정한 다우닝가 합의를 발표하고 국방과 경제, 사이버 등 전 분야에서 두 나라 간 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 계획을 담았습니다. 또한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양국 공동 순찰을 시행하기로 하는 등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한영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를 신설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역내 및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해체 장면이 포착됐던 북한 의주비행장 창고 부지에 새로운 건물이 다시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화물을 격리하려는 의도인지 주목됩니다. 함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의주비행장에서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21일 플래닛랩스가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최근 창고 건물이 사라진 부지에 다시 건물 형태의 구조물이 들어선 장면이 보입니다. 이 구조물은 주변 건물의 약 절반 크기로 주황색 지붕이 부지를 반쯤 덮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의주비행장 활주로 옆에 자리한 창고 두 개가 사라졌다고 전했는데 그중 한 개가 절반쯤 지어진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BOA가 과거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창고가 사라진 시점은 지난 1월 28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빈 자리로 남아있던 이곳에 3월 17일부터 물체가 포착되기 시작하더니 20일 주황색 지붕이 등장했고 21일엔 지붕의 면적이 더 넓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중국 단둥과 인접한 의주비행장 활주로에 중국에서 열차로 건너온 화물을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운영해왔습니다. 특히 활주로를 따라 창고 10개를 만들었는데 북한은 이곳 창고와 창고 바로 앞 활주로 노면 위에 화물을 두고 2주에서 최대 3개월의 격리 기간을 거쳐 북한 내륙으로 운송하곤 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고 건물의 해체가 이곳의 격리 기능 중단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창고가 다시 들어서면서 당분간 이곳에서의 화물 격리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의주비행장의 활주로엔 여전히 파란색 덮개가 씌어진 화물이 놓여 있습니다. 화물은 위성사진 촬영 시점에 따라 모양과 양이 변화했는데 가장 최근 촬영된 21일자 사진에선 전날보다 화물의 양이 소폭 늘어났습니다. 이는 의주비행장으로 화물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간 단계를 언급하며 평양에 손짓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북한도 미한 자유의 방패 연합 훈련 중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선을 8개월 앞두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관리는에 따라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중간 단계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랄랩 후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4일 서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목표에 변함이 없지만 그 과정에서 중간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also willing to consider interim steps on that pathway to denuclearization.
다음 날인 5일 국무부에서 한반도를 담당하는 정박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고위 관리도 북한 비핵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관리들의 이 같은 발언을 평양에 대한 대화의 손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안정책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약간 변했다고 본다며 랩 후퍼 선임국장이 실제로 초점을 맞춘 건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 활동이고 북한과 일종의 위기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는 논리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의 발언 이후 북한과 미국은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4일에서 11일 기간 중 진행된 미한 자유의 방패 연합 훈련 기간 중 도발을 자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일 북한 특수부대 훈련을 그리고 7일엔 포병 사격 훈련을 지도했지만 이렇다 할 만한 도발은 없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북한 행태와는 상당히 다른 겁니다. 북한은 지난해 상반기 미한 연합훈련 기간 중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해이를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5일 국방성 담화를 낸 것도 달라진 대목입니다. 북한은 이날 국방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냈지만 발언 수위는 높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는 상당히 거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해 3월 7일 미한연합훈련을 앞두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의 전략무기 시험에 요격과 같은 대응이 따르는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미국도 올해 연합훈련에는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자유의 방패 훈련에는 미 해군의 니미츠 항모 강습단과 미 공군의 B-1B 전략 폭격기가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항공모함이나 전략 폭격기, 원자력 잠수함 같은 전략 자산은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이영정 북한연구센터장은 미국과 북한 모두 이번 훈련에서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미북 간의 모종의 마크 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기류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두고 서로 그 갈등을 피하는 분위기인데요. 북미 간의 어떤 물밑 접촉이 있었거나 중국을 중재로 한 북한의 행동 자제 부분이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사는 미한연합 군사훈련에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던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느냐 여부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 싶어합니다. 정박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18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과 관여할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며 외교만이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고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11월까지 미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공식적인 대화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보다는 미북 마크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Open dialogue, I don't think that helps President Biden, but back channel negotiations, that's a possibility.
미북 대화가 재개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대선 구도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양자 대결로 확정됐으며 여론조사를 보면 두 사람은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 편에 줄을 댔다가 다른 편이 승리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원범 박사는 북한이 바이든과 트럼프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이에 대비한 전략을 세워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는 관리 모드로 들어가고 바이든 정부와는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를 열어둬서 바이든 정부가 추구했을 때는 바이든 2기에 본인들이 원하는 핵군축 협상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면 어게인 하노이로 가는 대안이 있거든요.
북한은 이미 1월부터 미국의 대선에 대비한 전략적 포석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선 북한은 한국과 미국, 일본에 대해 각각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에서 평화통일과 동족 같은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정책이 하나의 조선에서 두 개의 조선으로 바뀐 겁니다. 조원범 박사는 이는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얘기를 토대로 분석을 해봤을 때 한국이 길자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선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한 것은 당시 한국 문재인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일본에 대해서는 일북 정상회담 등을 거론하며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마키노 요시히로 히로시마 대학 객원 교수 겸 아사히 신문 외교 전문 기자는 북한이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일본에 접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하고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이에 반발하면 미북 협상이 안 되거나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사전에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마키노 기자는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주한미군 한국대하고 군사 훈련을 취소하면 안 된다거나 북한한테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면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애드바이스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북미 협상에 여러 가지 막으려고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좀 그 북미 협상하고 좀 북미 협상을 병행하도록 한다는 그런 논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은 또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1월 5일 이후 한 달여 동안 서해 완충구역 포격과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다섯 번에 걸친 순항미사일 발사 등 총 12번의 무력 도발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했으며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는 아직 없습니다. 북한이 초음속 무기 개발 등은 계속하겠지만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당분간 자제할 것이라고 이용종 북한연구센터장은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기본적으로는 그 한미합동군사연습이나 올 봄까지는 본격적인 도발을 자제하면서 어떤 좀 내부적인 역량을 축적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8개월 앞두고 한반도 정세는 미묘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국면에 접어든 미북 관계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또 이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에 방송합니다. 세계 소식 전하는 지구촌 오늘. 오늘의 미국 소식을 알아보는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역사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미국사. 미국의 산업과 경제 이야기는 생활 속 경제에서 만나보시고 한국에 사는 탈북민 소식, 탈북민의 세상보기에서 전해드립니다.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와 뉴스 속 인물 순서가 요일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고 평안남도는 아침까지 비나 눈 내리겠고 황해도는 오전까지 강원도와 장지는 낮까지 비와 눈 쏟겠습니다. 강원도의 눈의 양이 10cm 그리고 황해도 강원도 지역은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는 6도에서 16도 사이입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상황 기온 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흐리고 평양과 남포 지역 그리고 양덕은 아침까지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3도, 낮 최고 14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2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오전까지 흐리거나 구름 많이 끼겠고 비나 눈 내립니다. 용현과 개성으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개성과 사리원의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14도입니다. 자강도 구름 많고 흐립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가 영하 1도, 낮 최고는 16도까지 오릅니다. 강계는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14도입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고 바람 많이 부는 강원도 그리고 장지는 낮까지 비나 눈 내립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9도, 함흥은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12도입니다. 평강의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11도입니다. 함경북도 구름 많이 끼겠고 김책은 바람 많이 불겠습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9도, 김책은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10도입니다. 양강도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희산의 아침 최저가 영하 2도, 낮 최고 12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는 6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내리다가 오후에는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이 0.5에서 2m, 먼바다 2m로 앞바다 쪽은 오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오전 한때 비나 눈 내리다가 비는 그칩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도 1m로 예보돼 있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인근 공연장에서 22일 발생한 테러 공격의 사망자 수가 최소 137명으로 늘었다고 러시아 당국이 24일 밝혔습니다. 사망자 외에 부상자도 1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테러에 직접 가담한 4명을 체포했으며 러시아 언론은 이들 모두가 러시아에 사는 타지키스탄 국적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2일 러시아 록밴드의 공연이 예정된 모스크바 외곽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 난입해 자동 소총을 난사하고 폭발물을 터뜨렸습니다. 사건 직후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는 자신들이 이번 공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공격의 책임은 오로지 ISIS에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외무부의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날 현지 언론 기구 문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IS 소행으로 몰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또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브리짓 브링크 대사는 25일 소셜미디어 X에 오늘 아침에도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며 그 이후에서 큰 폭발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난 닷새 동안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크유 상공에서 러시아군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두 발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민영 전력회사인 디텍은 이날 텔레그램에 러시아군의 드론 공습으로 흑해 오데사항의 고압 전력 기반 시설 일부가 손상을 입어 항구가 정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러시아 미그 31 전투기 편대가 24일 북극 바렌츠해를 넘어 러시아 국경으로 접근하는 미국 B-1B 랜서 전략 폭격기 두 대를 차단했다고 러시아 국방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단 라판의 주민들에 대한 강제 이주 조치는 전쟁 범죄가 될 것이라고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4일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프랑스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또 라판의 어떠한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라파에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전투를 피해온 피난민 10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제거하기 위해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이 불가피하다며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북부에 대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의 식량구호물자 트럭 진입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의 필립 라자니니 집행위원장은 24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는 충격적이며 인간이 만들어낸 기근으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 해제를 주장하면서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의 가자지구의 임무 수행을 막는 일은 더 많은 현지 주민들을 굶주림과 탈수, 피난처 부족으로 사망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 업무를 담당해온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직원 일부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라자니니 위원장 일행의 가자지구 진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등 일부 지원국들은 관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금 지원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자국 주재 중국 대사 대리를 초치해 지난주 남중국해 중국 해안경비대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25일 성명에서 중국 해경이 지난 23일 세컨드 토머스 암초 인근에서 필리핀 보급선의 물대포 공격을 가한 데 대해 중국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필리핀의 일상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간섭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컨드 토머스 암초는 필리핀 해안에서 약 160km 떨어져 있으며 필리핀은 1999년 이곳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탱크 상륙용으로 사용했던 시에라 마드레함을 정박시킨 뒤 소수의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전초기지로 활용해왔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의 린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시에라 마드레함 정박 당시부터 제거를 요구해왔다면서 필리핀은 이를 가능한 빨리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뉴스 허무호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